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안방과 안방 보세요. 저는 반갑습니다. 이 세 번의 강의를 통해서 주로 제 이야기를 조금 많이 하고 싶습니다. 물론 성경 안에 있는 거지만 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저는 55년도 진해에서 사형지원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안 믿는 집에 제가 제일 처음으로 교회당을 출석하면서 주님을 알게 되었고요. 세 살에 소아마비 걸렸습니다. 두 달이 소아마비 걸렸다가 어머니의 사랑과 정성으로 하나는 낫고 하나는 짧고 하나는 이렇게 가는 그렇게 쭉 자라왔고요. 남수울교회는 이제 9년째 됩니다. 9년째 동안에 하나님이 그 사이에 아이 둘을 더 주셔서 우리에게 지금 이제 이남 이녀 아이가 4명입니다. 그래서 맨 큰 녀석은 27, 그 다음에 제일 막내 꼬마는 이제 2달. 그래서 이남 이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하면서 제가 제 삶을 함께 쭉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좀 힘드시면은 일어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종종 이렇게 우리 아이 젖 냄새가 이렇게 트름하게 되면은 묻히는 침 냄새가 있어서 종종 제가 그리워할 것 같지만 그래도 이 형제 교회고 제가 편안한 것 같아요. 몇 분은 제가 이렇게 교제가 있어서 좋고 그냥 다른 데 있지 않고 그냥 남수울교회 식구에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편 78편 말씀 하나 보고 싶습니다. 혹시 제가 성경 읽다가 저는 옛날 성경입니다. 제가 그냥 손때 묻은 것이라 혹시 단어가 틀려지더라도 뜻은 같은 뜻이니까 시편 78편 1절에서 우리 9절까지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이 말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78편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같이 합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갈 듯. 아멘.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격려하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작년 안식일 동안에 제가 중국을 잠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이 안식일을 어떻게 보낼까 하다가 옛날 친구가 생각나서 이제 중국에 갔습니다. 가서 두 부부와 함께 이제 한족 형제를 함께 같이 만나고 마지막 날 식사할 때는 간혹 보았던 부부를 이렇게 만나서 같이 식사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 부부는 뭐 연세가 다 많았으니까 저보다 훨씬 위니까 좋습니다. 봉봉사중창단의 한 멤버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느냐 했더니 독수리의 그 생에 대해서 독수리의 삶에 대해서 자기가 보다가 자기 삶을 헌신하고 이렇게 왔다 하면서 자기 독수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독수리는 약 7, 80년을 산답니다. 근데 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약 독수리가 40년 정도를 살면은 가장 새 중에 날카로운 부리와 발톱이 있는 이 독수리는 40년 정도 사용하다 보면 부리가 무뎌져서 그전같이 그렇게 날카롭지 못했답니다. 근데 그렇게 그냥 삶을 사는 녀석은 70을 못 살고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는 결단한 녀석은 자기 둥어리를 더 높은 데다가 바에다가 자기의 거처를 두고 그 독수리가 부리로 40년 동안 사용해왔던 무뎌졌던 그 부리를 바위에 비벼서 부리를 이렇게 털어버린답니다. 이렇게. 털어버리고 약 한 달 반 되게 되면 다시 날카로운 부리가 이렇게 나왔을 때 그 부리로 발톱, 깃털 다 뽑아버리고 약 세 달 반 정도를 그냥 바위에서 그냥 그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되면 다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약 7, 80년을 살아가는 제가 그걸 이렇게 들으면서 내가 뉴욕에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지금 살면 되겠는가 하고 삶을 포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독수리가 살아왔던 그 생애를 보면서 내 삶도 마치 하프타임을 사는 것처럼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놓고 다시 날카로운 타자기계 같이 내 삶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자기 삶을 헌신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제가 보면서 저희 집에는 그 아래 둘은 꼬마는 우리가 들어와서 선교단지 놓고 교회 들어와서 입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그 막내 꼬마는 이제 두 달 됐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 독수리의 생애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 나는 갈렙의 생애를 살아야겠다. 그래도 85세를 살아야 이 우리 막내지 꼬마를 그래도 20대에 학교를 입학시키는 걸 봐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은 다 이렇게 권사에는 지금 살아왔던 것보다 남아있는 인생의 삶이 사실 그렇게 길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마치 모세가 시편 90편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고 대체로 사람은 그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얼마나 삽니까? 그러면 약 70이나 80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인생은 한 번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길에 있지 않고요. 한 번 사는. 한 번 사는 것을 얼마나 길게 사느냐 보다는 어떤 삶을 사느냐는 훨씬 더 우리 안에 길이보다는 의미가 있기에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을 좀 그렇게 한 번 사는 내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독수리도 40년에 자기의 부리를 비벼서 다시 새로운 날카로운 부리로 무뎌졌던 이 발톱을 뜯어버리고 귀틀을 뜯어서 다시 40년을 다시 역경을 뚫고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이라면 좀 이번 기간에 우리 삶을 좀 이렇게 무뎌졌던 부분들 좀 날카롭게 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 독수리의 생애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 저랑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 조금 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시편 78편은 아삽 교훈입니다. 이 아삽은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고라 자손이나 이 아삽 자손들의 이르되는 특징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자기의 기업으로 삼는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모든 사람들 안에 공통점이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부르고 있는 이 복음성가를 보게 되면요. 시편 42편을 고라 자손이 부르고 있는 노래 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굶주려 있는 이런 마음이 있는데 마치 사슴이 신의 물을 찾을 때 그만큼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이 있다고 고라 자손은 시편 42편을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을 노래하고 있는 이 고라 아내는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에 대한 사모함이 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복이 있는가? 복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시바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와 같이 하나님으로 힘을 공급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 84편을 고라는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악인의 장막에 있는 것보다는 내 아버지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을 훨씬 더 자기 안에 사모하고 있는 이러한 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시편 73편을 노래하고 있는 이 아삽 안에 그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일찍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를 찾고자 하는 갈망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청결함을 삼하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인데 어찌하여 악한 자의 삶 속에는 모든 것이 좋아 보입니까? 물질과 건강과 주위에 주어있던 모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보다 훨씬 더 좋아지는 것이 어쩜 그럴 수 있느냐 하고 그 마음이 너무너무 곤란해하고 갈등하고 있을 때 성소에 가서야 악한 자의 마지막 결국을 본 후에 다시 그들은 삶을 하나 앞에 결단합니다. 내 사무할자, 내 사무할자 주밖에 없다고. 그래서 주께 가까이함이 주님을 내 삶의 피난처로 삼는 삶이 복 있다고. 그렇게 다시 자기 삶의 신앙이 흔들렸던 이러한 삶 속에 다시 주님 앞에 자기 삶을 의탁했던 이러한 자들의 삶이 아삽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고라 자손이나 이 아삽 자손의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이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 78편을 교훈하고 있는 이 아삽. 하지만 이 사람 안에는 용기가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자, 여러분이요, 내게 귀를 기울여서 내가 전하고자 하는 말을 좀 들으시오. 그러면서 2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이 말은 나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하지만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기를 꺼려했던, 감추고 싶었던 옛 비밀한 그 일들. 제가 얼마 전에 상해에 갔다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있을 때 한 자매와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중에 이렇게 유심히 보게 되면은 자매와 눈을 맞추지 못하는, 자매가 저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오랫동안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자매 안에 상당히 이렇게 튀어나가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틀 동안 그런 시간을 가지고 제가 이제 집으로 가야 하는, 공항으로 가야 되는데 마치 그 자매가 그 동네에 살아서 저를 차를 태우고 공항까지 가는 길이었습니다. 5분 동안 그 자매랑 한마디 안 했습니다. 참 이상했어요. 이틀 동안 저랑 눈도 맞추지 못하는 이 자매, 교제하는 자리도 이렇게 피하는 이 자매, 이제는 택시에 뒤에 둘이 나란히 앉은데도 불구하고 5분 동안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 5분 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도요 비밀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부터 들었던 말은 절대로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이 비밀스러움은, 수치스러움은 말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알고 살아왔습니다. 저희 집에 목사님 같은 장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장애자예요? 아니요. 우리 오빠가 있는데 간질입니다. 어릴 때부터 간질하다 보니까 항상 내가 밥을 먹고 집에 있을 때마다 부모로 듣는 것은 절대로 우리 집에 이런 아이가 있다는 것을 말하면 안 돼. 가족만 아는 비밀스러움. 아마 여기 앉은 우리에게도 우리 안에 다 감추고 싶은, 이것은 그 누구에게도 알리기를 꺼려하고 있는 비밀스러움은 우리에게 살아 인생을 사는 동안에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삽이 이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입을 열어서 말하고자 하는 이 일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기를 꺼려했던, 우리 열조들의 수치스러웠던, 부끄러웠던 사건들을 내가 입을 열어서 말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은 말이었습니다. 다른 이웃을 통해서 들었던 말이고, 또 하나 내가 전하고자 하는 옛 비밀한 이 말은 우리의 열조를 통해서 전해왔던, 전승해왔던 이 말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5절, 6절 이 말씀은 내 생각으로 나온 거 아니었고 내가 지어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열조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4살 때 집 앞에 있는 자그마한 이 고신도 교회를 다녔습니다. 다니는데 다닐 때 제가 배웠던, 가르쳤던 그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주일날은 연보 가지고는 절대로 오다가 구멍가게에서 구멍 사탕 사 먹는 거 아니야. 그래서 토요일날 미리 예배당 올, 또 연보 돈 중에서도 깨끗한 돈, 그걸 잘 이렇게 데려서 이렇게 성경에 깔피에 끼워서 가지고 오는 거야. 주일날은 사 먹는 거 아니야. 엄마가 뭐 아버지가 연보 주면은 절대로 구멍가게에서 사탕 먹는 거 아니야. 거기서도 주님이 나를 보고 있어.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아 하나님의 눈은 마치 600만 불 사나이 같았어요. 내가 숨어서도 해도 거기서도 나를 잘 보고 있는 하나님. 제가 나왔던 교회당은 조그만 교회당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고아원이 있는 이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때 고아원 아이들이 이 밥 먹는 거는 깡냉이 죽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들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송을 불러도 이렇게 교대를 궤도라고 그래서 넘겨도 찬송가를 조그맣게 불러 배가 고파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야 기도와 찬송은 크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에서 하나님은 좀 귀가 어두운가 보다. 크게 해야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찬송을 들으시는. 그러다 제가 나이에 좀 먹어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눈하고 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입도 있는 하나님. 나중에 알았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쓰면서 1장 1절에 이것을 전제합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하나님.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도 뛰어나신, 위대하신, 놀라우신 그분을 내가 쓰고 싶은데 그 하나님은 이것이 전제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히브리서 1장 1절에 시작합니다. 옛적에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것이 히브리서 1장 1절이란다면 1장 2절에 마지막 때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반복적으로 1절과 2절에 똑같이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만큼 중요한 것을 할 때는 반복적인 표현을 쓰는 것처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 오늘 이 아삽은 내가 입을 열어서 말하고자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열조에게 말씀하셨던 것이고 우리의 열조들은 우리 부모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렇게 행하셨던 것을 알려서 가르쳤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5절 6절 계속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시대에 끝나지 않고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는 아직 태어나지 않냐는 그 다음 세대에게 이 하나님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내가 입을 열어서 말하고자 하는 옛 비밀스러운, 수치스러운 알리기로 꺼렸던 이 말을 하고자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크심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내가 그들에게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7절 말씀 보고 싶습니다. 7절에 아삽이 입을 열어서 말하고자 하는 열조들의 수치스러웠던 비밀스러운 것을 말하고자 한 목적은 우리의 열조들은 다 틀렸어 하고 그들을 평론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은 여기에 있어요. 7절에 다음 세대에게 소망을 제일 뒤에 보이세요? 네, 소망을 내가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편 78편을 손을 잡아놓으시고요.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 하나 같이 볼까요? 히브리서 6장 19절. 히브리서 6장 19절에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영혼의 닭과 같다고 말합니다. 건강한 선원은 비바람이 있고 태풍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절대로 무리하게 항해하지 않습니다. 먼저는 그것이 통과할 때까지 정박하는. 자, 정박한 피해, 그것을 피해서 정박해 있는 선원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닻을 아래로 내리는 작업을 합니다. 다치하는 기능은요, 큰 태풍과 비바람 앞에 떠나가지 않도록 붙잡아두는 것이 다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삽이 입을 열어서 말하고자 하는 한 목적이 있다면은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의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위함이라. 다 그런다면 그 영혼에 흔들리지 않도록 이 세상을 따라 떠나가 않도록 그들에게 붙잡아 줄 수 있는 영혼의 탓을 그들의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대체로 많은 사람들은 진리와 가면 갈수록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들, 믿음과 세상에서 요구하는 수많은 부분 앞에 아이들이 그 문제를 두 가지를 들을 때마다 흔들리고 요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들에게 닻이 있다면은, 다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요, 흔들릴 수 있지만 세상을 따라 믿음이 파손해버리는,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기에. 한국 교회가 많이 뒤로 물러섰다고 말한 것입니다. 점점 한국 교회는 고령화돼가고요, 젊은 사람들은 빠져있는, 그중에 먼저 섬기는 저희들 안에 삶이 못 따라가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오늘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영혼의 탁과 같아서 크고 견고해서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삶 속에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의 이유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바울은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가 오게 되면은 더 많은 우리의 삶을 파손시키려는, 믿음을 깨치려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 그 중에 하나가 쾌락적인 것, 자기를 사랑하고요, 진리보다도 돈을 더 우선권을 두는 일들이 일어나겠다고 이미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진리를 외치지만 세상이라는 이런 사상, 구조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세상이 차지하고 있는, 세상이 바라고 있는 본 앞에 그들은 흔들렸을 때 떠나려가 않도록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소망, 이것이 다십니다. 그래서 아삽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어서 말하고자 하는 목적이 하나가 있다면은 다음 세대에게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위함이라. 이것은 그대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영적인 남겨줘야 할 영적인 유산입니다. 두 번째, 7절에 하나님의 행사를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아삽이 이걸 입을 열어서 말하고자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사기 말씀 하나 같이 보고 싶습니다. 사사기 2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말씀을 이렇게 펴놓으시고요, 여호수아서 24장부터 제가 조금 이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렵게 자기 백성들을 딱 끌고 왔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모든 사방에 다 편안함을 주셨어요. 더 이상 믿음으로 싸워야 할, 투쟁할 이유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안일하게 빠지기 시작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자기도 여전히 열조가 돌아가는 것처럼 자기도 이제는 떠나갈 때를 알았지만 떠나갈 수 없는 안타까움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변질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성기는 그 숭배를, 신을 예배하고 있는 문제들,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삶 속에 모든 것이 헤미해졌던 이 상황 속에 여호수아가 눈을 감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런 상황 속에 여호수아서 24장에 보게 되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전체를 불러서 마지막 자기 외쳐야 할 고별 설교 했던 것은 세겜 땅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세겜이라는 이 한 장소를 선택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겜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제일 먼저 부르시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처음에 맺었던 장소가 세겜 땅이 있을 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너희 삶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던 장소가 세겜 땅이었습니다. 자기의 조상 야곱이 출발했을 때 모든 우상 숭배했던 것들을 버리고 그것을 파묻었던 곳은 바로 세겜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변질되지 않기로 언약을 맺었고 거기다가 돌 기둥을 세웠던 장소가 세겜 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세겜이라는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은 충분한 기억해 볼 수 있는 의미가 있는 그 땅에 여호수아 다 불렀어요. 그러면서 믿음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결론 그 하나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했다. 이제는 선택해라고. 하지만 나와 우리 모든 가족은 오직 주께만. 내 예배의 대상은, 내 삶의 모든 것에 섬김을 들 수 있는 그분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고 너희가 선택해라. 이랬을 때 변질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갑니다. 주님께. 아니요. 다시? 이 다시 돌아왔던 신앙이 회복했던 부분 앞에 여호수아가 다시 언약을 맺은 후에 자 사사기 2장 말씀 봅니다. 사사기 2장 7절. 2장 7절.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자 건너뛰어서 10절입니다. 새로운 세대들 여호수아도 떠나가고 이전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지도자들이 다 떠나간 후에 새로운 세대들이 일어났을 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또 하나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의 행사를 그들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대들 이때부터 이들은 영적인 타락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혼합된 삶, 다른 사람에게 붙여져 있는 포로된 이 삶이 사사기 역사가 이때부터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사사기 2장 7절과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큰 전환점을 줄 수 있는 7절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던 사람이 사는 날 동안은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새로운 세대들,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 행사를 기억하지 못한 사람들이 새로운 세대에 나왔을 때는 우상 숭배는 영적인 혼음하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삽이 옛 비밀한 그 일을 말하고자 하는 목적은 다음 세대에게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행사를 잊어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아삽이 입을 열어서 말하고자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란 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입을 열어서 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남겨줘야 할 영적인 유산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게. 특별히 이 권사회 그러면요, 아래, 여러분 아래, 또 자라오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에게 권사회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것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쇠하지 아니한 것,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동일한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행사를 항상 기억하는 사람들, 그들이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자, 이것이 남기기 위한 목적이란다면 8절. 이것은 버려야 할 겁니다. 이것이 열조들이 감추고 싶었던 비밀스러운 그 일들이었습니다. 8절. 첫째, 우리의 열조들은 완고하였다. 완고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완고하다는 것은 목이 고든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완고하다는 것은요, 자만심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을 하나님 보시기에 완고하다고 말합니다. 교만한 사람,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은 완고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감추고 싶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를 꺼려했던 문제가 우리의 열조들은 목이 고닿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하나님 앞에 완고한 것, 하나님 앞에 목이 고든 것은 마치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완고함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우상을 예배하는 무엇이요? 하나님 앞에 목이 고든 것이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삶이. 두 번째, 8절. 폐역하였다고. 폐역은요, 독립심이 강한 모습입니다. 항상 이러한 사람들은 항상 무리해서 이탈하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을 대적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마음이 강팍한 사람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폐역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공동체, 교회 안에 이러한 폐역함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동체는 앞으로 나가는데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의 열조들은 정직하지 못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정직은 거룩함과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정직은 겸손하고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요. 성경에서 정직은 요한 1서가 말하고 있는 빛 가운데에서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직한 것만큼 내 삶에 거룩함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내가 정직하지 않은 것만큼 우리 안에 차지하고 있는 것은 외식입니다. 가면을 쓰는 것이죠. 포장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구약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 말한다는 것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하나 역대상하 보게 되면은 새로운 왕이 그 나라를 이끌어갈 때 항상 1절, 2절, 3절 안에 그 왕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평가할 때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더라. 구약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얼마나 바르게 살았는가,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았는가, 얼마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을 살았는가 했을 때 다윗이라는 사람을 옆에 세워놓고 비교해 볼 수 있는. 다윗이 무너진 적이 있었죠. 아시는 것처럼 밧세바를 범한 후에 다윗에게는 빛 가운데 있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포장되어 있는. 나단이 나타날 때까지 그는 가면을 쓰고 있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한 교회를 수련회를 부탁을 받아서 이렇게 한번 섬긴 적이 있었어요. 제가 당시에 그때 살고 있었던 그 지역은 건조하고 기후가 좋아서 아래 더운 지역에서 그쪽으로 와서 이제 수련회를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이제 뉴멕시코란 이쪽에서 이제 이쪽 콜로라도 쪽에 수련을 해야겠다고. 그래서 마침 제가 다른 지도자 훈련 학교를 하고 있는 중에 3교를 마치고 일주일 제가 비어있는 시간에 그 시간이 돼서 제가 그러면 섬길 수 있을 것 같다 하고 일주일을 제가 섬겼습니다. 첫날 이렇게 오전 강의를 마치고 점심 시간에 이제 저를 초청했던 그 친구랑 같이 점심을 먹는 중에 담임 목사님 오셔서 인사하고 담임 목사님은 권사님하고 장로님과 식탁에 그쪽에 점심 식사 교제를 하고 그리 갔습니다. 그 제가 이제 그 친구에게 물었어요. 저분이 이 교회 초대 첫 번째 1대 목사 같은 아니 2대 목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새로 왔다 그러면서 2대 목자 그 바뀐 거에서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뉴멕시코에 처음으로 한인 교회가 생겼습니다. 거기는 그렇게 대학이나 이렇게 한국 비즈니스가 별로 없어서 한국 사람이 많이 살고 있지 않은 지역에 처음으로 미국 예배당을 빌려서 한인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흩어졌던 많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한인교회가 생겼다는 이 말에 그립기도 하고 한국 사람 만나고 또 비즈니스를 위해서 또 한국 음식 때문에 그 교회당을 차지했습니다. 자, 그렇게 왔던 사람들이 이 헌신된 한 사람의 이 섬김을 통해서 한 명씩 한 명씩 거듭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보다는 주일날 예배당에 찾는 그 동기가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한국 음식, 자기 비즈니스, 또 한국 정보, 사람 만나러 왔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동기가 달라지는 것이 매주마다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럴 동안 목사님은 헌신적으로 섬겼고 교회는 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자체가 목사님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 목사님, 우리가 미국 교회를 빌리다 보니까 5일밖에 안 되는데 이제 우리가 사람들도 많아졌고 아이들도 많이 크기 시작하는데 우리 자체 건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자기네끼리 모여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시간이 지나간 후에 론을 얻어서 거의 교회가 이렇게 문을 닫는 미국 예배당을 샀습니다. 주차장도 있고 좋은 예배당. 이 교회가 너무너무 좋은 거죠. 새벽 예배 시작할 수 있고 수요 예배, 주일날도 몇 부로 예배를 들을 수 있고 또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고 철회도 할 수 있는. 자,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을 때 이 담임 목사님이 급하게 다른 데로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두 번째 목사를 못 모시고 두 번째 목사 모실 수 있는 청빙위원들만 다섯 명을 구성해놓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청빙했던 이 위원들이 그들이 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어진 그 일은 첫째, 한인사회에 이 광고를 내서 첫 번째는 이력서를 받아라. 우리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의 담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문에 광고를 내고 두 번째는 이것을 보고 온 낸 사람들의 이력서를 보고 두 번째 걸르고 세 번째는 걸러진 사람의 보내준 말씀 테이프 두 개를 다 들어보고 다섯 명이 걸러서 매주마다 한 번씩 한 번씩 주일날 교회에 모셔서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청빙위원이 목사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다 이렇게 선별된 사람을 주일날 설교로 들어보고 모든 교인들이 공표를 던지면은 담임 목사로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자, 매주마다 선별된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전하고 교제도 하고 또 가고 또 새로운 사람이 오고 이렇게. 이 시간이 제법 길어지니까요. 교회가 많이 지쳤습니다. 교회가 교사 같은 이런 사역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신방도 또 양육도 상담도 주일만 한 번 와다 보니까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나 철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많이 지쳤습니다. 그 매주마다 새로운 사람이 오니까 비행기 값에다가 사례비와 이 사람을 접대하는 숙비까지 너무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무렵에 한 번은 토요일 날 공항에 나갔더니 너무너무 멋있는 분이 온 거예요. 키도 크시고. 오랫동안 미국 생활했기 때문에 이중 언어도 자유롭고 문화에 어려움도 없는 좋은 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청빙위원이 이 목사님을 모시고 모텔에 모셨습니다. 모시고 목사님, 저녁은 여기서 식혜 드시면은 우리가 계산은 우리가 할 겁니다. 아침은 이 모텔에 우리가 내야 할 돈에 아침 식사비는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장소에 가셔서 아침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몇 시에 모시러 오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예배드리고 끝난 다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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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겁니다 하고 다 알려드리고 이 친구는 집에 갔습니다. 다음날 이 집사가 아침 일찍 모텔에 가니까 그 목사님이 가방을 들고 서 계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차에 모시고 가서 계산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매주마다 왔던 사람보다 조금 차이는 있었지만 훨씬 더 많은 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물어볼 수가 없어서 물어보고 싶어도 시간이 없으니까 계산 얼른 하고 목사님 모시고 교회로 왔습니다. 그날 너무너무 좋았어요. 반은 아이들, 반은 어른들과 같이 한 번은 한국말, 한 번은 영어로 해서 같이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그날 메시지가 너무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지친 것도 있지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 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담임으로 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마음으로 공표를 던지고 어쨌든 다 교제 마치고 이 목사님을 이 집사가 모시고 공항에 배웅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을 이제 배웅하고 집으로 오는 중에 아침에 계산했던 거에 대해서 그 생각이 나서 다시 방향을 바꿔서 모텔로 방향을 바꾼 거예요. 자, 가서 물었습니다. 매주마다 우리가 내가 이렇게 돈을 계산할 때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 왜 이분은 그렇게 많은 돈이 나왔는가? 물었더니 거기서 대답이, 아, 이분이 손님이 영화를 보셨습니다. 영화를 세 편을 보신 거예요. 아니, 무슨 영화를 봤길래 세 편이나 봤냐고.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아니요, 이건 가르칠 수 없습니다. 했더니, 이 친구는 뉴멕시코에서 25년을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이태리 사람이에요. 한국 어머니고. 그러니까 그 친구는 완전 그 동네에서 25년 살았으니까 그냥 그 동네 사람이에요, 그냥. 그래서 사정을 했죠. 이 사람은 내 개인 비즈니스 온 게 아니고 우리 교회 담임 청빙 때문에 왔는데 도와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번에 보았던 시간을 역추정해서 쭉 봤어요. 영화 세 편 다 음란물이에요. 자, 청빙위원 다섯 명은 어느 정도 마음을 가졌어요. 이 사람 됐구나. 넣어놓은 돈도 많이 들고 지쳤고 좋았고 다. 교인들도 이미 다 말씀을 듣고 식사자리에 교제자리가 다 좋아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면은 교회가 다 공표를 던지다 생각했는데 아, 큰일 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다음 날 이 집사가 목사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어저께 먼 길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너무너무 큰 축복이었습니다. 다 좋아했고. 하지만 목사님, 영화를 보셨네요. 밤새껏. 그것도 음란물을.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 집사님 보고, 내가 들어와서 샤워하고 우연히 이렇게 리모컨으로 이렇게 켰는데 튀어나와서 봤어. 한국에서 곧바로 우리가 간 사람이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지만 얘는 미국에서 25년을 살았어요. 목사님, 돈을 지불하는 영화는요, 거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리모컨을 또 마지막 예스노에서 예스 눌러야만 돈을 주고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우연히 이렇게 돌렸는데 나온 영화 아니었고요. 목사님 의도적으로 눌러야만 돈을 주고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근데 우연히 돌린 게 아니고 보니까 시간대가 하나 다 끝나고 또 예스. 다 보고 또 예스. 목사님은 한 잠도 안 주무시고 세 편을 보셨어요. 목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제가 계산하다고 하다가 저만 아는데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날 주일날 설교하고 내 마음도 흐뭇해서 돌아왔는데 집에 와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뜻이 아니었다고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못 왔어요. 그걸 들으면서 내가 누구인가? 나의 영적인 현주소가 어딘가? 그거는요, 이 자리 아니고요. 이문단이 보이고 목사가 있는 그 자리 아니고요. 예배당이 있는 자리가 아니고요. 아무도 나를 보는 곳이 없는,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그곳에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행동하느냐가, 그것이 현재 내 영적인 현주소가 여기 있어요. 우리는요, 적당하게 가면을 잘 써요. 우리는 포장을 너무너무 잘한다고요. 경건한 척을. 마치 현대판 바리새인적인 것처럼. 하지만 나의 영적인 현주소 지금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그곳, 내가 무엇을 행동하느냐는 그게 내 영적인 현주소입니다. 오늘 아사히 말하는 목적이 여기 있어요. 우리 열조들은 정직하지 않았다고. 정직이 뭐라고요? 겸손한 것. 정직이 뭐라고요? 빛 가운데 내 삶을 노출시키는 것. 정직은 겸손, 거룩한 삶입니다. 내 안에 정직하지 않은 것만큼 우리는 포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외식하는 것이죠. 가면을 쓰는 것이죠. 탈을 쓰는 것이죠. 내 점수, 내 영적인 점수는 목사가 주는 맥인 거 아니에요. 내 영적인 점수는요, 내 남편이 주는 점수가 내 영적인 점수입니다. 부모의 점수 누가 준다고요? 목사가 직분이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내 영적인 점수는요, 자식이 주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점수라고 봅니다. 왜? 우리는 포장을 하니까. 저는 처음에 이 교회, 저희 교회 왔을 때, 9년 전에 왔을 때, 너무너무 대화가 진짜 나이스합니다. 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성품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성령 안에서 변화돼서 이렇게 말을 하나 보다 했는데, 아니요. 자기 문제 딱 덤비니까요. 마치 독사가 딱 때리면 머리 딱 쳐드는 것처럼 딱 공격하는데 말이 그때는 너무너무 거치는 거예요. 마치 반말하고 자기 회사 직원한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배웠죠. 이분들은 다른 교회보다는, 다른 동네보다는, 강북보다는, 달동네보다는 많이 배웠고, 사회에 살아가는 삶의 위치가 그러하고, 그것 때문에 포장했을 뿐이에요. 저는 왜 말이 그 사람 인격이거든요. 아주 나이스하게 말합니다. 아주 친절하게. 근데 자기가 딱 문제 따오니까요. 딱 머리 쳐드는데 안 보여요. 다 자기 부하 직원이에요. 우리는 아닌 척 포장할 뿐이에요. 제가 어디 학생부가 한번 말씀을 전했을 때 고등학교 3학년 아이가 찾아와서 목사님 혹시 우리 어머니의 그 세대쯤 되게 되면 이 말을 꼭 해 주십시오. 그 말은 이 내용이에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도시락을 두 개를 싸가지고 갑니다. 아침에 나오면서.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갈 때는 너무너무 몸도 지쳤고 마음도 지쳐서 집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어머니는 항상 텔레비전을 향해서 앉아있는 우리 어머니를 항상 봅니다. 그러면서 너 올 때까지 기다렸단 말을 하지만 항상 한 번도 나에게 눈을 맞추지 않고 빨리 씻고 빨리 자. 이 한마디에 항상 우리 어머니는 텔레비만 주목하고 있는. 그래서 항상 말은 내가 너 올 때까지 기다리느라고 내가 앉아있는 거라고. 그럼 우리 어머니가 어느 날 토요일은 한 번도 보지 못한 한복을 곱게 다려서 그 위에를 뭐라고 그래요? 이 고름 매는 거 뭐라고? 하얀 고기를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서 이렇게 옷걸이를 걸어놔요. 아, 우리 어머니가 내일은 주일날 안내 보는 시간이구나. 고운 한복을 이렇게 돌려서 걸어놨을 때 제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당은 시내버스를 타고 종점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걸어 올라가야 되는 달동네입니다. 근데 예배당이 제일 꼭대기에 있어서 마을버스 타고 내려서 종점에서 걸어가게 되면 거기에 계단이 있어서 그 위에 안내분들이 서 계세요. 주부를 들고. 저희 집은 넉넉하지 않아서 겨울에 잠자기 전에 그 연탄 아궁에다가 솥을 물을 하나 가득 담고 잡니다. 그래서 그 물을 서로 조금씩 해서 머리를 감고 세수하고 그렇게 갑니다. 근데 어느 날 토요일날 우리 어머니는 고온 한복 걸어놨을 때는 다음날 주일날 아이 밥이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이 그 물을 다 써버렸어요. 혼자 다 쓰고 머리를 이렇게 틀어서 올리고 이렇게 가만한 한복을 입고 일찍 내가 눈 떠보면은 아침밥이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이 우리 어머니는 일찍 교회당을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대충 차려 먹고 찬물로 씻고 시내버스 타고 마을버스 타고 내려서 예배당을 딱 보게 되면은 고운 한복 입고 있는 우리 어머니, 머리를 이렇게 틀은 어머니, 한 손에 주부를 들고 몸을 90도로 꺾으면서 사랑을 외치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외치는 우리 어머니 볼 때마다 내 안에 역겸이 있습니다. 구역질 납니다. 외식하는 어머니. 누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예요. 내가 몸과 마음이 시청한 나를 통해서는 한 번도 사랑이란 단어나 나를 위해서는 배려해 본 적이 없는 우리 어머니는 90도 몸을 꺾으면서 사랑을 외치고 있는 우리 어머니, 맨 위에 꼭대기 그 계단에서 몸을 90도로 꺾고 있는 우리 어머니를 내가 걸어가면서 보면서 외식하는 우리 어머니, 저는 역겹습니다. 이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예요. 제가 한번 성공해서 묵상 강의를 한번 했습니다. 4일째 하는 날, 이틀 하는 날, 3일째 되는 날 저랑 점심을 먹자고 그랬던 집사가. 같이 밥을 먹는데 하는 말은 그 말이에요. 어저께 당신의 말은 우리 남편이 했던 말을 똑같이 했던 걸 또 듣습니다. 그 말은 그거예요. 이 집사가 무슨 일을 하냐면은 새로 온 사람들을 영접하는 그 새가족 반을 하는 거예요. 남포교회도 있죠. 저희도, 우리도 그 새가족 반이 있습니다. 오면은. 자기 남편이 여름에 너무너무 더워서 밤늦게 와서 자기 보고 그런답니다. 여보, 너무너무 더운데 내가 샤워할 동안 아이스티 하나 사달라고. 그때 샤워가 나왔더니 자기는 테리복 앉아있더래요. 그래서 그랬더니 여보, 나 커피 한 잔 타줘, 시원하게. 그랬더니 여보, 저기 커피 타먹어. 누르면 얼음도 나오고 다 있어, 타먹어. 자기 연속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남편이 그러더래요. 이 사람아, 너 교회당에서 다른 사람에게 하는 거 반만 나한테만 해봐라. 내가 교회 봉사 안 하겠는가. 그러면서 이 사람이 새로운 사람들을 영접하는 세 가족 반 하다 보니까요, 남편이 지켜본 거예요. 일찍 끝나고 같이 가려고 보니까 막 뛰어가가지고 남편한테, 어떤 선 처음 남자 보고, 커피 하시겠어요? 티 하시겠어요? 커피 안 되니까 스푼은 몇 스푼 넣고요, 설탕은 어떻게 하고요, 후림은. 아주 자세하게 물어보는 친절하게 되는 건 남편이 이렇게 보면서 다 본 거예요. 근데 자기 직장 갔다가 요 더운 날, 여보 나 샤워가 나올 테니까 나 시원하게 커피 한잔 타줘 했더니 저기 얼음 있고 타 먹으라고. 그때 남편이 그랬다는 거예요. 너는 처음 본 남자한테 가서 커피는 몇 스푼이고 그림을 타느냐 안 타느냐 설탕은 못 넣느냐 다 물어보면서 그 타고 완전 맛있게 먹으라고 두면서 어떻게 나한테 그러냐고. 그 사람한테 하는 거 나한테 반만 해보라고. 누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아닌 척할 뿐이지. 왜요? 우리는 성숙한 척하는 거. 왜? 포장하는 거예요. 성경에 말합니다. 누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인가? 누가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직분이요? 아니요. 직분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가정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네, 아주 나이스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하나였어요. 3년 반 동안 자기의 삶을 위탁되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의 얼굴은 하나였어요. 바리새인들 앞에서요, 서기관들 앞에서요, 예수님의 얼굴은 가면 쓰지 않고 하나였어요.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 앞에 섰을 때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얼굴도 하나였어요. 예수님 그 자체가 정직이었습니다. 그분 자체가 거룩하심, 그분 자체가 겸손이었고요. 그분 자체가 빛 가운데 있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아삽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 열조들은 정직하지 않았다고. 좀 우리의 삶을 하나 앞에서 자라가면 자라갈수록요, 우리 안에 외식하는 것. 외식은 예수님도 역겹다고 그랬었습니다. 토해내고 싶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는 것, 나도 기뻐하는 것이고요. 그분이 미워하는 것, 나도 미워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역겨했던 것, 외식. 이중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아삽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열조들은 외식했다고. 또 하나, 8절. 우리 열조들은 충성치 못했다고. 충성치 못했다고. 충성은요, 소금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말 가운데 소금이 뿌려진 것처럼 하라고. 충성은 소금 언약이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성만찬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는 한 손은 돈을, 한 손은 소금을, 그릇을 팽개치고 있는 하나 앞에서 충성을 잃어버린 자의 삶.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충성을 잃어버린다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있을 그 자리는 길가에 다른 사람에게 밟힐 뿐이었다고. 그런데 우리 열조들은 충성을 잃어버렸다고. 충성하지 않았다고. 충성은요, 큰 거 아니고요. 충성은 사람의 눈에는 하찮게 보이는 그곳. 세상에 보게 되면 기준이 출세할 수 있는 것 아니고 별로 의미가 없는 그곳에 서 있는 것이 충성스러운 삶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쓰기 시작할 때는요, 왕자의 신분 아니었고요. 모세를 썼을 때는 그는 애굽에 있을 때 아니었고요.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썼을 때 그의 마음의 중심은 마치 집안의 사환과 같았다고. 심부름꾼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했다고. 하나님 모세를 썼을 때 그 상황이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충성 그러면요, 이거 하나 두면은 잊어먹지 않습니다. 충성은 우표와 같습니다. 우표는요, 아무데나 붙는 게 아니고 우표는 자기가 붙어야 할 자리가 있어요. 충성은 아무데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곳, 있으란 그곳 안에서 하는 것이 충성스러움입니다. 저는 세 살에 이 소아마비다 보니까 오른쪽 다리는 이렇게 발가락에 힘이 없다 보니까 발이 이렇게 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신발을 신으면 항상 여기에 티눈이 이렇게 신발이 이렇게 작으면 이렇게 발이 이렇게 오그라야만 이렇게 티눈이 안 생기는데 오른쪽 다리는 항상 이렇게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티눈이 너무너무 커요. 너무너무 아픕니다. 자, 그렇다고 다른 내 몸에 있는 모든 지체가 이 오른쪽 다리에 대해서 편난합니까? 아니요. 그거 건강한 거 아니죠. 저 신발을 사게 되면요, 간혹 이렇게 외국에 나가게 되면 좋은 신발 파는 것도 있습니다. 하다못해 인천공항 가게 되면요, 값싸고, 아니 죄송합니다, 비싸고 가볍고 튼튼한 게 있어요. 비싼 거, 좋은 거. 저는 될 수만 있으면 신발을 가벼운 거 신어요. 왜냐면은 무거운 거 신으면요, 오른쪽이 너무너무 피곤해요. 신발이 무거운 자체면은. 아무리 발리 신발이 좋고요, 페리가마가 좋아도 어디다 맞춰요? 오른쪽 다리에다가. 모든 지체들이 다 포기해 줄 줄 알아요. 아무리 좋고 그거 입으면 다 좋아 보이도 이것이 내 오른쪽 티눈과 오른쪽 다리와 이게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편한 건가? 편하다면요, 신고 싶어도 다 그쪽을 포기하고 싶어요. 이게 뭐예요? 건강한 것이죠. 건강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충성은 다 입이 되고 싶은 자리가 아니고요, 사람의 눈에는 하찮게 보이는 곳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있으란 그곳, 불러주신 그곳. 우표는 아무데나 붙는 게 아니고 우표가 붙을 자기가 있는 것처럼 충성은 별로 인기가 없는 곳이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있으라는 나를 부르신 내 부르심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겁니다. 또 하나, 우표는 언제까지 있어야 돼요? 이 사람 손에 들어갈 때까지 우표는 그 자리에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충성은 내가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데로 옮길 때까지 그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큰 자리에서는 충성해요. 별로 알아주지 않은 곳에서는 등하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 말씀을 조금 더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빨리 넘어가고 싶은데요, 이거 잊지 마십시다. 7절은요,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우리의 영적인 유산입니다. 8절은 이거는 물려주면 안 돼요. 왜 이 아삽이 열조들의 수치스러웠던 비밀스러움을 말한 줄 아세요? 이렇게 해야만, 이것을 빚건도 드러내야만 개가 토했던 것을 거듭먹는 똑같은 문제 앞에 우리 자녀들이 똑같은 반복하는 이런 것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그들 안에 기운을 쓰지 못하도록 어둠을 빛 가운데 드러내자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삽이 말하는 것은 열조들의 이것을 말함으로 몸을 세우기 위한, 건설하기 위한 것으로 과거를 드러내지만 부정적으로 하게 되면 절대로 과거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폄론하는 것은. 하지만 쉬쉬하지 말고 오히려 드러내놓고 하는 것이 더 이상 개가 토했던 것을 걷어먹는 똑같은 문제 앞에 우리 자녀들이 반복하지 않도록 더 이상 이 문제를 종식시키자는 거예요. 여러분 8절은 여기 우리 내려갈 동안 정리하십시다. 내 인생의 삶 속에 혹시 내가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나아 하고 이렇게 스스로 우월감 속에 목이 고았다면요. 아니요. 혹시 우리 안에 파악한 것 항상 당을 짓고 대적하고 분리시키고 뒤에서 이렇게 또 하나 가면 쓰고 있다면요. 정직한 문제가 우리 안에 있다면은 좀 우리 안에 쓰고 있는 가면을 탈을 벗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하게.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또 하나 충성스러운 문제. 자, 그 다음에 우리 시편 78편 말씀을 조금 더 볼까요? 9절. 시편 78편 9절. 에브라임 사람은 무기가 있었습니다. 병기도 있고 활은 가졌지만 싸워야 할 그날에 도망갔다고. 군인이요. 무기가 없어서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브라임 사람은 뭐냐면 그 사람들은 병기가 있었어요. 다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전쟁의 날에 적을 향해서 이 무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미 인식하고 있어서 많은 시간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인생의 삶 속에 싸워야 할 전쟁의 그날에 의미가 없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성경 공부들, 많은 훈련은요, 여러분의 전쟁의 날에 사용되기 위한 병기와 활을 만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언제 사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자리 안에서 진리를 외치할 그날에, 믿음을 드러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준비되어 있고 훈련되어 있던 모든 병기와 활이 아무 의미가 없다면 구절에 있는 에브라임 자손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삶 속에 광야가 없을 때는요, 마치 그것이 내 것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말을 표현을 참 좋아하는데요. 아는 것과 사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 안에 곤사면요. 아마 많은 시간을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렸고 많은 훈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웠기에 마치 내가 안다고 생각합니다. 아는 것을 내가 마치 사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아요. 아는 것과 사는 것. 살지 못하면요. 내내 병기가 활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삶 속에 고요하고 편안할 때는 마치 병기와 활이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내 인생의 삶 속에 다가왔던 광야와 같은 어려운 시간 속에 내가 듣고 알아왔던 진리가 내 삶 속에 워킹하느냐, 그죠? 아는 것과 사는 것. 저는 사형제로 태어나서 종종 저희 어머니를 따라 시장을 많이 갔습니다. 가면은 형들이 못 먹는 별미를 줘요. 떡도 먹고요. 앉아서 빈대떡도 먹고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제가 시장을 잘 따라다녔고 콩나물 따라 그러면 콩나물도 잘 따고 뭐 절구에다가 마늘 쪄라 생강 쪄라 하면 네. 열심히 해. 왜? 그래 나 예배 아니 저기 시장을 데려가니까. 그때 국밥빵 그게 1년에 두 개 네 개 그게 그렇게 맛있었어 저한테는. 겨울에 이제 저희가 아현동 살 때였습니다. 저를 데리고 어머니가 이제 젓갈을 구입하러 인천으로 이렇게 젓갈 공모하고 데려갔습니다. 자, 저랑 어머니랑 둘이 이제 양동이를 두 개를 들고 갔어요. 그래서 젓갈 골목을 한 시간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어머니가 필요한 젓갈을 샀어요. 구입했습니다. 값도 흥정했고요. 이것도 맛보고, 여러 가지 맛보고 어머니가 필요한 젓갈을 사서 한 손에는 제가, 한 손 어머니가 양동이를 들고 가득 싣고 버스를 타보니까 몸에 냄새가 뱄어요. 잠바에 한 시간 동안 젓갈 골목 왔다 갔다 하는 냄새가 배었습니다. 다리가 저니까요. 오른쪽에 젓갈 국물이 묻었어요. 한 시간 동안 그런 분위기에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젓갈 사러 왔고 상인들은 더 많은 돈을 주고 팔려고 막 흥정하는 것도 제가 한 시간 정도 있다 보니까 단어들이나 쓰고 있는 표현을 익숙해졌어요. 저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육젓이 어떻고 뭐 황새젓이 어떻고 뭐 어떻고 어떻고 이렇게. 자, 제가 한 시간 그러한 분위기에 있었습니다. 몸에 냄새도 좀 배었어요. 국물도 묻었어요. 그렇다고 세워져도 돼요? 아니요, 안 돼요. 종종 우리는 그런 그들이 쓰고 있는 표현하고 그런 분위기 그냥 내가 있는 그 자체가 마치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우리에게 많아요. 아는 것과 사는 것. 권사가 되면요. 아마 구역 식구들을 많이 양육했다고 생각합니다. 양육할 때 보면은 다 가르치는 거예요. 구역 식구 물어보면은 아, 그건 이렇게 하는 거야. 결론도 주고요. 또 이렇게 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 이렇게 사는 거야. 하지만 내 인생의 세계를 찾아왔던 그 문제 앞에 섰을 때는 원칙이 변기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왜요? 내가 마치 아는 것을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했기에. 아는 것과 사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함정이에요. 그 말씀 여기서 끄떡대고 그냥 나한테 그냥 깨달아만 왔을 뿐이에요. 깨달음이 왔을 뿐인데 곧바로 내가 이제 사는 것처럼 그때 즉시로 다가와서 가르치기 시작하는 교사의 위치 쓰는 아니요. 종종 하나님은 우리의 나무를 흔들어 보면 알아요. 나무에게 우리는 많은 사람을 흉내내서 좋은 열매를 붙여서 흉내내가 냈을 뿐이에요. 언제 알아요? 이 나무를 흔들어 보면은 내 삶을 통해서 맺혀진 열매인가? 삶을 통해서 변화된 내 성품 속에서 맺혀진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인가? 아니면은 그들이 쓰는 그런 쓰는 표현을 쓰기에 내가 더럽게 지식을 따서 붙여 있는 열매가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아니요. 내 인생에 찾아왔던 광야와 같은 어려운 시간 속에 내가 들어왔던, 알아왔던, 준비해왔던 병기와 활이 사용되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많은 훈련을 받았고 많은 수를 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향하여 활은 적을 향하여 시위를 당겨야 되는데 오히려 아군을 향하여 뒤에서 화살을 당기는 밖에서요? 아니요. 교회도 있어요. 내가 배워왔고 준비됐던 병기와 활이 적을 위해서 하지 않고요. 오히려 나의 동물을 위해서 아군을 향하여 화살을 당긴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에브람 말, 굳이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무기가 있었다고요. 활도 있었지만 자기의 인생의 삶 속에 진리를 외쳐야 할 그날에, 서야 할 그날에 그들은 등을 돌렸다고, 도망갔다고. 왜냐하면요. 우리 보십시다. 그 다음에 22절. 권사님, 저희가 첫 시간 몇 시에 쉬어야죠? 3시 40분요. 네, 감사합니다. 자, 22절 보게 되면요. 왜 그러냐면은 이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37절.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었고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성실치 아니해서 결국 이 일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뒤에 건너뛰어서 우리 67절 말씀 봅니다. 시편 78편 67절부터 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병기와 활을 가지고 있는 에브람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68절에 보게 되면은 유다 지파를 택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70절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자, 다윗이 어디에 있었냐면요. 양의 우리에서, 양의 우리에 있는 다윗을 보시고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다윗 손에는 병기와 활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시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특별히 다윗을 양의 우리에서 취해내시고 71절에 전양을 지키고 있는 다윗. 전양은요, 갓 태어난 양입니다. 갓 태어난 양. 건강한 녀석은요, 그냥 좋은 꼴이 있으면은 스스로 이 녀석은 스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전양은, 갓 태어난 양은요, 특별히 관심과 사랑과 배려가 없으면은 절대로 스스로는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양이 전양입니다. 제가 콜로라도 있을 때 그 말이 새끼를 낳는 거 봤어요. 쿵 하고 떨어지니까 어미가 모든 것을 핥기 시작하고 한 시간 되니까 새끼가 일어나려고 일어서는데 힘이 없으니까 다시 불쩍 주저앉아요. 어미가 계속 이 새끼를 핥아주고 기다려주니까 또 일어나고 일어나다가 결국 한 3, 4시간 지나니까 겨우 일어섰어요. 막 다리가 후들후들하는. 근데 절대로 어미가 떠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합니다. 다윗에게는 싸울 만한 병기와 무기는 없을지라도 자기 양이 아닌 아버지의 양을 지키고 있는, 자기의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 일을 충성스럽게 섬기고 있는 다윗을 보시고 그 중에서도 눈을 뜰 수가 없는 전양, 전양을 지키고 있는 다윗을 보시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자기의 몇 마리밖에 없는 양을 다윗에게 맡겼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뭘 맡기셨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맡기셨습니다. 그 손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의 나라를 우리에게 맡길 원하세요. 내 삶에 병기와 활은 없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고 뭘 봤냐면 72절입니다. 첫째, 그 마음의 한결같은 사람. 변함없는 마음의 성실함으로 돌아보고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변함없는 사람입니다. 처음에 열정적으로 헌신하다가 가면 갈수록 식어지는 사람이 아니고 다윗은 그 마음에 성실했다고 표현합니다. 변함없는 한결같은 사람. 이게 좋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지혜롭게 하는. 지혜로운 다윗을 보시고 이스라엘을 맡기셨습니다. 두 가지만 보고 첫 시간 마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가 스스로 죽기를 구합니다. 나 족합니다. 죽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 엘리야에게 두 가지 마지막 사역을 맡기고 사실 엘리야를 이렇게 데려가십니다. 하나는 왕을 세우는 것. 또 하나는 너 대신에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기름 부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을 세우라고. 그 사람은 엘리사였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에게 처음으로 들어왔던 그 사람 엘리사는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이미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기 위한 선지자 학생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에게 들어왔던 이 엘리라는 사람은 선지자 생도 중에도 빠져있는 제외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그 일을 행하게 하라고. 그 사람은 누구예요? 농부였습니다. 성경 보니까 엘리야가 엘리사를 처음 만났을 때 엘리사가 서 있는 그 위치가 상당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농사를 소와 함께 12겨릿째와 함께 일하고 있는 자기 삶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엘리사를 보면서 그가 서 있는 것은 제일 끝에 있는 12겨릿째에 서 있는 엘리사를 엘리야가 봅니다. 제일 끝에 이렇게 멍이를 베고 배우는 것은요, 지금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는 일을 가르쳐야 할 때 제일 끝에 있는 거예요. 제일 앞에 있는 것은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모든 걸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엘리사는 어디 있고 싶어 하세요? 제일 앞에. 쉽게 살고 싶죠? 그런데 엘리사는 어디 있냐면은 제일 많이 일러주고 가르쳐주고 도와줘야 할 그 곁에 서 있는 엘리사를 보시고 결국 하나님은 엘리야보다 더 많은 능력을 행함을 엘리사를 통해서 행하게 하셨습니다. 자, 말씀 한 군데 보십시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예레미야 5장 1절. 하나님의 이 한 사람을 찾으시겠다고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을 내가 만날 수만 있다면 성을 사하시겠다고 찾으시는 사람,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고 구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는 것이죠. 그의 삶 속에 병기와 활은 없을지라도 철저하게 자기 주어진 삶 속에 성실함을 자기 삶의 식물로 삼는 주어진 그 일들 앞에 사람이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지혜롭게 그 일을 돌아보는 충성스러운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또 하나 예배자, 오늘 그 하나하고 예배자하고 첫 번째 모임을 마치고 싶습니다.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부산에서 사역할 때였습니다. 저희는 거의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묵상하고 묵상 서로 나누고 그 다음에 중보기도 하고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도하러 주로 이렇게 노방 전도로 주로 많이 나갔습니다. 부산에 있을 때는 해운대도 가기도 하고요. 용두산 공원도 가기도 하고 부산 동아대 가기도 하고 뭐 부산 역도 나가기도 하고 부산 진역도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쭉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화요일은 항상 부산역 그 부근에 우리가 화요일 날 저녁에 모임이 있어서 화요일은 부산역에 이제 전도를 나갔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렇게 우리가 쭉 찬양도 하고 또 모여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외치는 그 무렵에 간혹 목발을 짚고 있는 한 형제가 저 멀리서 우리를 항상 유심히 보는 그런 형제가 매주 화요일마다 있었어요. 멀리서 보고 있는 형제가 점점 우리에게 다가왔고 더 가까이 안에 우리 앞에 와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람이 이 전도를 마치고 모이는 화요일날 이런 모임이 있는 모임 장소까지 찾아왔어요.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공동생활하고 있는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나도 헌신하고 싶다고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릴 수 있겠는가. 근데 이 친구는 소아마비 걸린 친구인데 하체 상체 다 왔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저희같이 아래 하체가 이 온 사람은 상체가 그래도 건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목발한 친구들은 그래도 상체가 건강하니까 하체가 그래도 이렇게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해나갑니다. 근데 이 친구는 상체와 하체가 아래 같이 다 왔어요. 그럼 얼만큼 심하게 이 소아마비 왔냐면은 목발을 짚었는데 발끝이 신발끝이 땅에 이렇게 닿아요. 그러니까 이 힘이 없으니까 뚝 떨어지는 거 짧으니까 겨우 이 땅에 닿아서 이렇게 끌려서 가는데 상체가 약하니까요. 한 일곱 걸음이나 열 걸음 가면은 또 쉬었다가 또 가야 되고 그렇게 체력적으로 허약한 친구가 자기 삶을 드리고 싶은 거 헌신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그 친구가 결단하고 훈련 속에 들어왔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그 다음에 스텝으로 간사로서 자기 삶을 이제 위탁하는데 어디서 했냐면은 앉아서 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것은 예배 사역부가 있었어요. 주로 이제 찬양집을 만들기도 하고 또 외국 곡을 번역하기도 하고 테이프도 만드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처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자기 밀린 그 일들은 밤을 새우서라도 끝마친 형제인데 이 친구는 뭘 못하냐면은 굶는 걸 못해요. 음식을 한 끼라도 굶으면은 그나마 일곱 걸음도 못 걷고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이게 못 굶는 친구예요. 그래서 종종 우리는 금식도 있는데 금식은 이 친구한테는 열애예요. 너무너무 허약하니까. 그래서 자기는 돈이 생기면은 생활비를 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우선은 음식 먹는 거예요. 몰래 가서 자기 고기도 먹고. 그래야만 자기가 몸을 관리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 친구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밤 철회는 할 수 있어도 그 어려운 친구가 매주 화요일 날 저희가 전체가 모이는 화요 모임을 와야만 했어요. 당시 화요 모임이 어딨냐면은 덕수궁 그 뒤에 보게 되면은 구세군 회관이라는 그 장소에서 매주 화요일 날 6시 반에 전체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살고 있는 집은 신림동이에요. 신림동에서 그 버스 정류장까지 가려고 그러면요. 제법 걸어 나와요. 저희 걸음으로 한 5분, 7분 걸어야만 정류장인데, 그 서울대 앞에 있는 그 복개천 그 다리도 넘어야 되는. 그리고 그때 차 배차 시간이요. 이거 하나 놓치면은 한참 기다려야 되는. 그 지금같이 차가 많지 않은 뭐 20분에 하나, 뭐 10분에 하나 이렇게 오는 배차 시간이 있을 그때였습니다. 자석버스가 광화문 시민회관 나가는 거는 딱 하나 있을 때예요. 그 친구가 아침 일찍 머리를 감고 준비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몇 번 쉬어서 정장이 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전에는 자석버스가 이 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오른손이 있는 이 저걸 왼손에 끼고 오른손으로 쇠를 잡아서 이렇게 자기 힘을 땡겨야만 몸이 땡겨야만 올라갈 수 있는 그것도 약하니까 누가 뒤에서 이렇게 받쳐줘야만 자석버스를 탈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강화문 내에서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항상 여리고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광화문 국제극장 앞에 있는 지하도를 건너가야 하는 지하도. 또 하나, 거기 아니면은 크라운제가 옆에 있는 그 독재가 있는 고가를, 육교를 넘어야만 건너가는 거예요. 이화하고 그 경기고등학교 여고 골목길이니까. 이게 너무너무 이 친구에게는 어려운 시간이에요. 근데 이것을 알고 있는 한 형제가 부천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화요일 날, 화요일만 되면은 학기 시간 마치고 오후 시간에는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고 일찍 광화문에서 그 버스는 이 친구를 기다렸습니다. 여름에 제일 더운 동네가 광화문 세종로예요. 또 가장 바람 세고 추운 데가 또 겨울은 또 세종로예요. 거기가 너무너무 겨울에 춥습니다. 이 친구를 기다렸는데 그 버스를 기다렸는데 안 내렸습니다. 배차 시간 20분이면요 40분 50분 기다리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 이 친구가 내리면 이 친구를 얻고 육교든지 지하도를 건너서 모임에 가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몇 차례가 있었어요. 어느 날 이 친구를 얻고 육교를 올라가는데 이 친구가 물었습니다. 너 요즘 어디 아파? 했더니 아니요. 괜찮아 말해봐. 너 어디 아프냐고 했더니 아니요. 아픈 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뭐냐면은 근데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몸이 가벼워졌어. 내용인즉 조금이라도 몸을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밤새면 할 수 있지만 굽는 것, 건너뛰는 것은 도대체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친구가 항상 자기를 위해서 희생해주는 그 친구에게 여름에 업혀보십시오. 얼마나 더운가. 다리가 두 다리가 툭 쳐져가지고 업혀있는 그 친구에게 목발과 함께 자기 학교 가방 6교 올라가는 거 만만하지 않습니다. 겨울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기다리는 거예요. 업혀는 이 친구는 조금이라도 몸을 줄이기 위해서 아침 굶고 점심 굶고 저녁은 6시 반 시작하고 끝나고 하면 밤 11시입니다. 나는 굶으면 안 돼. 어릴 때부터. 나는 그 어떤 거 있어도 굶으면 안 돼 했던 친구가 아침, 점심, 저녁은 화요일날 굶어요. 저는 이게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상대방을 위해서 생각하는 내 유익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내 자신을 포기할 줄 아는 그 두 친구들이 목회자가 됐습니다. 항상 자기를 기다렸던 그 친구는 온누리교회 목사가 돼서 열심히 잘 섬기고 있습니다. 한 친구는 중보기도 사역자 하면서 다니면서 기도 사역을 하는 기름 부으심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척하고 외식하는 자의 삶이 아니고요.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 같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주께서 부르셔서 나해 보지 않고요. 그러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들이여 보시오. 우리의 부르심을 보시오. 우리의 부르심을 보시오. 그건 누구라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에 자랑할 수 있다면은 노래할 수 있다면은 주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하시오.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특별히 7절 하나님 내 아이들 자라가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고 하나님의 일하셨던 행사를 그들이 잊어먹지 않도록 또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시고 8절은 하나님 내 삶 속에 목이 고든 것 마치 뒤집지 않는 성품과 같이 강팍하고 딱딱한 교만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완고함을 꺾어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패역한 것 하나님 내 안에 외식하고 정직하지 아니한 것 하나님 내 안에 충성하지 못한 것 다 내가 내려놓고 더 이상 이 문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지 않도록 하나님 이번 기회에 8절은 내 삶에 다 정리가 끊고 7절을 위해서 내 삶 전체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우리 기도하고 제가 마치는 기도로 우리 첫 시간 마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소리내 삼게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주님 앞에서 거짓된 것들 외식하는 부분들 아버지 예수 우리의 삶 속에 정리되게 하시고 내 의사인 것이 내 삶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 앞에서 내 삶의 소망을 주님께 두는 이런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실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러한 자의 삶이 우리 안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찬송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 안에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기보다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본다는 체면 때문에 포장하고 싶어하고 감췄던 우리 외식스러웠던 부분들 삶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을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는 것을 사는 것처럼 착각했던 우리의 신앙의 껍질과 같은 이 부분들을 다시 주의 십자 앞에 내려놓고 우리 안에 무너진 부분들 우리 안에 변질된 부분들 다시 새롭게 회복하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하나된 회복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다음 시대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도 다음 후생 자손들에게도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는 영혼의 탓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자의 삶을 남길 수 있는 이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며 내일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행사를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섬기는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들의 유선으로 이어갈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자는 진리 안에 관한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을 남겨줄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